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메일을 하나를 받습니다. 이제 주보를 준비해야 되니 주보에 들어갈 모든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는 이런 이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일의 준비, 대단합니다. 저도 빨리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려야 되고,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여러 교역자님들이 광고 낼 것을 다 올려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부, 또 그리고 새가족부, 방송부, 찬양팀, 성가대, 반주자, 대표 기도자, 성경봉독자, 교육부도 그렇고, 재정부도 그렇고, 이 하루, 주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하루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저는 주일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면 꼬박 한 이틀은 보통 한 20시간에서 잘 이게 안될 때는 30시간 넘게도 말씀을 잡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이 되면요,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면 다음 주 말씀 전할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날을 준비하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예배자들이 와서 우리의 예배 체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예배, 아름다운 예배, 최선,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교계에서 Worship War, 예배 전쟁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가 예배를 제일 멋지게 드리는가,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퍼실리티, 이 시설면도 그렇고, 좀이 구도자 예배, 또이잘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이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Worship War이란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 목회 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 그때 영어 목회에서도 우리가 이 구도자들, 특히 우리 한인들, 한인타운에 나가면 주말 되면은 이 나이클럽에 가는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클럽을 워십, 이 클럽 다니는 친구들의 예배를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해서 이 친구들은 일찍 못 일어납니다. 토요일 날, 주일 새벽까지 뭐 놀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지 못하니까 오후 시간에, 또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서 좀 눈이 충혈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조명도 좀 약하게 하고 음악도 크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구상한 적이 기억납니다. 구도자를 위해서 했다는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두 가지에만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이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음악이 뭐 컨템포러리냐 트래디셔널이냐, 이 주님께서는 별로 그것에 상관치 않으십니다. 뭐 설교가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설교가냐 뭐 아니면은 죽을 쓰는 목사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증된 모습으로 이중인격적으로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예배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다로 들어가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의 요소가 빠지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그냥 뭐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만요, 그러나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예배에서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빈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나의 영혼,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열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앉아있는가, 이것이 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삶에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요, 참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나와서, 나와야 되니까, 자리에 와서 자리 채워야 되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예배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예배는요, 흥미를 북돋을 수는 있으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담장을 넘어갈 담대함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계속 제가 몇 주째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한 일곱 번 할 것 같으니까, 5분이 세 번째니까 네 번 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처럼 들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영어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에 이제 이 번역해 주는 이것이 있는데, 구글에 잔소리라고 한국말로 쳤더니 영어로 그것을 sermon이라고 나와, 설교라고 나와요. 설교는 보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 잔소리처럼 들려도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계속 들은 잔소리가 나의 나됨을 형성하는 데에 큰 목을 차지했잖아요. 부모님 잔소리가 어떻게 보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 그땐 잔소리처럼 듣기 싫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듣기 힘들고 또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계속 듣다 보면, 이 콩나물을 기를 때에 물을 주면은 물이 아래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무언가 남아서 콩나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 살 때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란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사도의 사명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들은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사도로 바뀌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1대1 양육 받았다고 하여서, 내가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섬겼다고 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다. 제자이면서 우리는 사도이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배움이 있고 또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면요, 차라리 전달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진리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올바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특히 대형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가다가 파킹장에서 다 쏟아버려요. 아, 누가 그냥 뭐 나보다 내 자리를 뭐 이렇게 먼저 나갔다, 뭐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다고 하면서 이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잃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은혜를 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목적이 있다면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뭐 성장하고 내가 더 주님을 체험하고 이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꼭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항공모함은요, 전쟁 때에 전쟁터에서 이 비행기가 이 항공모함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 가서 폭격도 하고 막 할 일 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요, 항공모함에 돌아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모자란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기름을 채우고 폭탄을 달아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서 다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항공모함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시리즈인데 아직도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개혁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라는 이 직을 이 의심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나는 사도인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사도인데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라는 오해하는 사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만 읽었는데 9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얼마나 이 답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바울이 지금 이 혼내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배신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그 고생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을 생각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직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요, 왜 문제 삼았는가 하면 이 다른 사도들은 보면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텐트메이커였어요. 자기들이 일하면서 돈 벌어서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번역에는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받을 자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새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도성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안 받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작은 교회에서 집회 부탁이 들어옵니다. 부탁이 들어올 때에 꼭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작아서 사례 많이 못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강사로 오시면 사례 잘 많이 못 드리겠다고.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싹꾼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 벌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작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도와서라도 집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이어야 해요. 이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깔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아야 해요. 왜냐?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는 자가 이깁니다. 마지막 승리자는요,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도 삼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우리는요, 그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 당신이 사도야? 웃기시네. 보내심을 받았어? 야, 그 개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 해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니 나는 순종하며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못한다,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핑계댑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무능함을, 무력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명하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데, 자꾸 모세는 능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도망신세고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경험함을 나눕시다 하면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순모임에서 이루어진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역사하신 일, 이런 일들을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교회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참 굶주린 자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옆으로 밀려난 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보내길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발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1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문 밖 골고다에서 일어났어요. 성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미션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삶이 치욕스러울지라도 골고다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는 존재하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에서 영국인들 대상으로 완벽한 일요일이란 어떤 일요일인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8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냄새에 깨서 먹고 두세 시간 TV를 보고 English tea or coffee를 마시고 가드닝을 한 1시간 정도 한 후에 다시 친구 4명과 티타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다가 밤에 잠드는 이것이 perfect Sunday, 완벽한 일요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예배나 교회나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이요, 한때는 선교사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전도 종족으로 접어들 정도로 전체 인구의 2%, 3%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시고 참으로 너무나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알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알겠냐 이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두워진다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둡다 하면 우리가 가서 빛을 발해야죠. 썩어져 간다 하면 우리가 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죠.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아 우리는 짭짤해, 우리는 맞네, 우리는 썩지 않네, 너무나 좋네 이러고 있다고 하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들에게 누가 전할 것입니까? 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면 돼. 그럼 뭐와 같은지 아세요? 그냥 운동 경기에서 코치한테 코치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우리는 가서 옆에 앉아있고 코치 가서 혼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이 good news,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예쁘대요. 여러분 한번 발을 쳐다보세요. 예쁜가? 나는 예쁜 발인가?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쁜 발이냐 별로 이쁘지 않은 발이냐 결정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만 아닙니다. 담장을 넘어 여러분 가정에 가고요,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이 책도 있고 이번 시리즈도 이건데 이게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장을 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난 다리 힘이 약해서 팔 힘이 약해서 담장을 넘을 힘이 없다고, 아예 담장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담장을 부셔버려야 그냥 나가지. 예, 아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 아, 나는 내 할 일 했어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있죠. 그 2,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그 아틀란타에 있는 본사에 가서 거기 투어도 했는데 창설자가 트루엣 캐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주일은 문을 닫았습니다.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식당들이 많아지면서 이 몰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일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 댄 캐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더하면 더했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온 가족이 그래요. 캐티 패밀리가 그 참 이 아주 본받을 만한 이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그 이제 그 주일날 문 닫는 데인데 이것에 있어서 많은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 바리새인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그 캐티 트루잇 이분이 이 말씀 한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구할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참 깨닫고 이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에 전체가 정전이 되므로 이 항공편이 거의 다 캔슬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공항에서 올 때 갈 때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댄 캐티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성수주의하는 것 참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만큼 그 생명 살리는 것을 중요시 여긴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한 그 일이라면 해야겠다 해서 그날 공항에 이제 직원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게 한 다음에 이런 공항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Chick-fil-A will provide food for passengers. 여기에 있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우리 칙필레에서 식사를 제공하겠다 하여서 그날 다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단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여기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올바로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는요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 경건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건함 하면은 제가 처음에 목사 된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경건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건하면은 조금 좀 산에 사는 이런 뭐 돌을 닦는 이런 분처럼 보여야 됐는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까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경건하다 하면은 교회 와서 뭐 그냥 도 닦듯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경건함은요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요 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고 해도 아멘하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좋은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단지 뭐 백신으로 이제는 뭐 다들 뭐 여행해도 돼. 이런 좋은 뉴스보다도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말로 막 이분들에게 뭐 이 참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나 나의 삶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제는 아오니 주님,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참, 우리가 내가 나의 능력과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참 약해, 형편이 안 돼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저희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